최근에 우리나라에 좋지 못한 현상 가운데 한 통계가 있는데요.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2021년 통계로 우리나라 전체에 우울증 진단받은 환자에서 9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5년 전에 비해서 121%, 배도 더 많이 이 환자가 늘어났다는 것인데, 아마도 이 코로나 시기의 그 어려움 때문에 생긴 현상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걱정스러운 20대들의 이 우울증 환자 수가 매년 13% 이상이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뭐 무슨 청춘 예찬이란 글에서도 그랬지만 젊음을 노래하고 젊은이들의 생기 발랄한 것이 그립고 현재는 어려워도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은지, 이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니까 적잖게 걱정이 됩니다. 지방별로 나눠보면 서울이 제일 심각합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25.1명,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많은 숫자가 병원에 가서 당신 우울증이다 하고 진단받은 사람이 사는 곳이 이 서울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서울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서울 사는 게 짐이 무거운지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걱정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50대보다 40대가 많고 40대보다 30대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전에 없던 현상인데 새로 생긴 현상으로 우리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은 이유가 불안감이라고 그럽니다. 그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런가 하면 내가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안정된 기반 위에 서 있지 못하고 가야 할 곳도 확정적이지 않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자꾸 자기를 뿌리 없는 존재처럼 끝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자꾸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누구도 내 편에서 나를 적절히 돌보아 주거나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것이 우리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OECD 국가별로 통계를 내보면 사회적 고립도가 제일 심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사회적 고립도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와 상담하고 이야기할 대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그중에 제일 비율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 인정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서로 대화할 사람도 없는 삭막한 사회가 되었나 하는 생각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사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부터 있던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타난 현상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인을 죽였던 것처럼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불안한 마음을 막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해주셔서 이 사람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가인이 성을 짓고 들어가서 살았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무슨 성을 짓는 일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몇 사람 산다고 성을 지었겠어요? 근데 도피해서 숨어 들어갈 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꽁꽁 갇힌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비로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불안감이 넘쳐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죠.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기가 너무 높아가니까 언젠가는 저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되고 나는 물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또 과정에서 내가 숙청되지는 않겠나, 암살당하지는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 불안해지니까 불안의 근원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쫓아다니는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역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 헤롯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헤롯왕은 긴 시간 동안 통치도 했지만 건축사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건축사업 중에도 별궁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여리고에도 별궁을 짓고 우리가 잘 아는 마사다에도 별궁을 지었고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편 지금의 요르단 땅의 마키루스라는 곳에도 큰 성을 짓고 그 꼭대기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 꼭대기에 그 성을 짓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사람들 헤롯이 지금 어느 궁에 가 있는지를 모르게 살았다는 거죠. 늘 암살의 위험을 자기가 늘 느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사람을 죽였지 누구도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그는 본능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 이르기까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불안감을 느끼고 더 혼돈한 삶을 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을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표제에 보시면 고라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죠. 민수기 말씀 가운데 보시면 16장에 이 고라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같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한 종족이었는데 가만 보니 같은 우리를 레위 자손인데 다윗과 이제 모세와 아론만 잘 나가지 우리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니 너희만 거룩한 자손이냐 우리도 거룩한 지파 레위 사람인데 왜 당신들만 지도자 자리에 있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우리는 늘 말 듣기만 해야 되고 순종하기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도 똑같은 지도자들 반열에 서자.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드는 고라 일당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진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연병 때문에 심판받기도 하고 해서 그 난이 진압되긴 하지만 그렇게 진압되고 난 다음에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근데 이 사람들은 같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그런 조상들의 과거 전력이 있었던 그런 주온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 중에 살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레위 자손이면서도 저 사람들은 반역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다. 그런 딱지를 늘 달고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신뢰해 주지 않고 좋은 관계 가지려 하지 않고 또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 시도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량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고라자손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신실하게 그런 어려움 중에도 조상들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늘 하면서 살아갔던 믿음 지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초 자체가 불안해요. 누구도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같은 레위 자손이지만 항상 2등, 3등으로 취급을 당했죠. 자기들이 잘못도 아니고 조상들의 잘못인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고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이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항상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바닷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그 바닷물이 넘치고 산이 무너져서 내 위에 덮여오는 것처럼 언제 그런 우리 조상들이 땅이 갈라져서 함께 지진이 일어나서 함께 몰살을 당했던 그때 그 역사가 언제 다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또 그 당시 백성들이 우리 고라다손을 향해 전부 돌을 던졌는데 그런 멸시와 소외와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인 고립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들이 뿌리 깊은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모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의 근원인데 그런 가운데서 그 불안을 이겨내는 노래가 오늘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가 때로는 그 다음 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넘쳐나고 그것이 뛰놀고 이런 현상들처럼 내 주변의 환경이 내 마음이 잠잠치 못하고 평안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대로 했으면 만나지는 큰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저절로 만나지는 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저절로 만나지는 분. 그분이 우리를 환난 중에 도우심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광야로 헤매야 되거나 하나님 찾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되거나 하나님 찾기 위해서 도시 골목골목 헤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 살아가다 보면 큰 환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절로 만나주시는 분, 저절로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큰 환난에서 우리를 도우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기에 삶이 곤고하고 시련을 당하고 마음이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파도처럼 몰려올 때 언제나 저절로 만나지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늘 만나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이 다가올 때라도 하나님은 저절로 만나주시는 분이어서 그때마다 우리를 이 환난에 도우실 큰 도움을 베푸시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라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뻐게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성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지존하신 이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시냇물이 흘러서 그 성소로 들어간다 그런 내용인데 예루살렘에는 시냇물이 없습니다. 강이 없어요. 산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시내를 관통하려는 시냇물이 있어서 그 시냇물이 성전을 향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전이 또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물이 흘러서 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이 말씀은 사실적인 표현과 기록이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언유적인 표현으로 봐야 되겠죠. 성전에는 그렇게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시내가 흐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이 하나님의 성소에 물이 흘러 넘친다, 시냇물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이 불안과 공포가 넘치는 세상 삶 중에서 걱정돼서 견딜 수 있는 세상 삶 중에서도 그걸 초월해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언가? 성경은 하나님의 생 흐르는 시냇물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잘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는가 하면 장막절 축제를 지키고 있었던 그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장막절이란 일종의 그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옛날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초막치고 살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장막절, 초막절 이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하면 광야 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였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였어요. 항상 물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겼잖아요. 물을 찾았는데 뭐 물이 쓴 물이어서 고통을 당했다. 또 뭐 물이 없어 고생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두들긴 것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다. 이 물 때문에 생긴 사건이 광야에는 많습니다. 물이 그렇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장막절 축제를 예루살렘에 지키면서 하는 큰 잔치 중 하나가 큰 그릇에 깨끗한 물을 가지고 와서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물을 주셨다. 그걸 감사하는 퍼포먼스를 하던 때였습니다. 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물을 시원한 생수를 기르다가 바치는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주시는 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조상들이 다 먹고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것을 해석을 또 해줍니다. 친절하게. 이것은 장차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광야의 목마른 백성들에게 생수를 넘쳤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는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은 해석해 줍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시냇물이 흘러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이 시편의 말씀의 의미는 장차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성령이 강물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넘치고 그래 세상이 몰락해가는 것 같은 위험 절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이 시편이 우리에게 고백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편 46편은 우리의 이 염려와 걱정 많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위로의 말씀 두 절을 전해줍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우리가 터잡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바닷물이 뛰놀고 산이 흔들리고 하는 이 혼란한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 중에 같이 계신다. 또 7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환난이 다 지나가기까지 안전케 하신다. 또 마지막 11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곤고할 때, 위험할 때, 난처할 때 우리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쉬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계신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8절 말씀에 하여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땅끝에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까? 옛날 구약 성경에 쓰여지던 시대 사람들의 우주관은 지금처럼 지구가 둥글다 그거 아니었어요. 지금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끝이란 땅끝에 가면 거대한 낭떠러지가 있는 거죠. 이건 중세 이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성당 같은 데 가면 아주 땅끝 마을의 성당에 가면 이 예배당 이 지붕에다가 글씨를 써놨죠. 여기서 배를 타고 몇 마일 이상 더 나가지 말아라. 더 이상 나가면 거대한 낭떠러지 땅끝이 나와서 다 떨어져 엄부로 들어간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이었어요. 그 땅끝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라는 말입니다. 땅모퉁이라는 말은 절체절명의 극단의 장소라는 말이에요. 때는 우리가 극단에 위치했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아차 잘못 실수하면 청길낭 떨어져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끝에서 우리를 붙드신다 하십니다. 그 위험한 자리에서 붙드신다.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오늘 이 말씀과도 비슷한 말씀이죠.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산이 흔들려 우리가 덮쳐질 것 같은 위험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삶에 같이 계셔서 지키고 돌보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내일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다. 이사야 46장 말씀에 내가 날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안고 품고 업고 왔지 않냐.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안고 업고 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이 젊은이들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어떤 세상에 다가오게 될지 어떤 또 다른 종류의 재난이 올지 알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겠으나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만군의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니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십시다.